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입을 취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세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계속하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조사할 때 그 얘기죠. 계수할 때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애굽에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행해지는 그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이 첫 세대들이 광해에서 40년 동안 거기 죽고 이제 다음 세대의 그 인구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할 때는 여전히 그들이 시내 광해에 머물러 있었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회막에 지어진 그 모세에게 명했을 때 그때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급하신 인구조사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대제사장과 지장을 위임한 후에 지난번 위임식 했죠? 위임한 후에 이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이 목적이 뭐냐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해방의 기쁨을 소유한 백성들을 생명의 뭐를 드리라? 속전을 드리라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전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가지길 바랍니다. 자, 속전은 속할 속 한문인데요. 돈전자예요. 그러니까 속할 속 돈전.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 속죄금, 영어로는 ransom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페르인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덮는 거예요. 덮다, 매수하다, 흔적을 없애다, 보상하다 해서 온 말로서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켜서 덮음과 이 속함을 뜻하는 말이 그 말이 그 히브리어로 코페르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피를 덮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전제도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배경으로서 그것이 제정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나타난 그 대속의 원리, 그 죽어야 할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것을 넘어가는 그 일련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또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모두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비롯된 규례가 바로 이 속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당신께서 친히 보존해온 또 살려준 이스라엘 초태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한 얘기야. 그래서 이 초태생은 각 그 태를 대표하는 기능으로서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생명의 이 속전을 내다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미 생명의 속전이 지불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여야 할 죽음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받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대신 누가 희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장자가 살았으니까 그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3장 거기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이 이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는 명령이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속전을 내라 그러는데 이 속전 이때 내는 돈이 은으로 내라는 거예요. 은으로. 이게 돈을 은의 무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 아더 핑커라는 사람, 구약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말씀을 언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왜 다시 속전을 요구하시는가? 이미 구속받았는데 그런 질문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1장 18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기록되었는데 왜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하면서 왜 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아더 핑클 이 두 가지 면에서 본문을 아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또다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뭔지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서 대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이 뭔지를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반복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1차 교육이고 2차는 반세계를 통해 속전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구속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2차 교육이고 또 제사를 지을 때 점과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이 3차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몇 번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다 각기 다른 재료로 반복해서 교육하려는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육하실까? 그 구속의 개념이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전을 치러야 된다는 진리를 교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고 구원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으로 결코 속전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은 반세계를 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속전의 실체가 아니고 뭐다? 예표다. 예표다. 그래서 그 실체는 누구라고 해요? 보배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속전의 값을 치르는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함 받게 하는 그 실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은 신약 시대에 성전 세내는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관리하고 또 돌아보고 보수하고 하는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것이 받은 은혜를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는데 또 헌신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속잔을 드리라 할 때 첫 번째 그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러죠? 계수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 또 그들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계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인구조사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민수기의 1차, 2차 인구조사 했어요.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역대기 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평안하고 부강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 가장 큰 실패요 실수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그 옆에 보좌하고 있던 그 교활한 요압마저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자, 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냐?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주인도 아닌 존재가 계수한다는 것. 이것이 침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단이 그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것을 계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를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내립니까? 세 가지 징벌을 주는데 거기서 선택했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내려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느냐인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했느냐? 그것은 요압의 말에 드러난 대로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병력을 헤아려보고 싶었고 자기의 만족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백성들이 싸울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될까? 내 백성들이 부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위상이 섰을까? 그걸 헤아려보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내 백성들이 평안해서 내 통찰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싸울 군사가 얼마나 부강한가 그것이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고 죄진이라는 사실을 요압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이 왜 죄에 관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의 수를 계수한다는 개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정에 관련해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계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계수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이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찐발라 돈을 세우고 있으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요. 근데 줘봐. 뺏어서 잘 가지고 있어. 누구 거를? 내 거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 너 쉬어봐. 내가 이 돈도 있고, 이 돈도 무거운데, 많은데, 너들 쉬어서 몇 장인지 알려줘. 주면은 내 돈을 위임받아서 쉬는 거죠. 그건 도둑이 아니죠.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숟가락 몇 개요? 막 숟가락 막 해야 된다면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것을 갖고 남이 헤아리면은 지금 뭐 하는 거죠? 내 건 내 건데. 그 얘기죠. 그 얘기고요. 소유, 개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의 소유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에 속한 자기의 소유물을 개수해 보는 것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방에 책이 몇 권 있네 헤아리는 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놈이 와서 어이 뭐 똑같은 책도 있네 뭐 내가 하나 가져갈게 그럼 그거는 올 거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것,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할지라도 남의 소유를 내가 개수한다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겁니다. 문제는 어딨어요? 소유에 있어요. 누가 소유권이 있냐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숫자를 세어본다는 것은 그것은 대개가 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개수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는 주장하는 그런 반역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권한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이건 내 백성이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에 창탈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죄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냐고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 선택한 거에서 그 온역으로만 나와서 7만 명이 죽은 걸 보게 됩니다. 이 계수하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말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시편 140편 4절이었습니다. 저가 별의 수유를 계시하고 저의 다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거기 보여주는 것이요.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별을 헤아리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세력, 자신의 힘을 파괴하고 싶었던 다윗의 했던 인구조사는 참으로 도발적이고 반역적인 그런 죄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 하나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계수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수 한번 잘못했다가 그게 온역과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그 사서 번제와 화목제을 들여서 그때 비로소 온역이 그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하는 것은 계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계수하는 자는 통치권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통치와 명령권.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샤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져왔던 성소에 쓰는 기물들, 성전의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될 때 사용하는 기구를 개인의 유흥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자 건물 벽에 손이 딱 나타나서 씁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요? 알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저게 뭔 소리냐 해석해봐라 했더니 다니엘이 메네는 셌다. 뭐였다요? 카운트 했다는 게 셌다. 대겔은 무게를 쟀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다 입니다. 그 말을 해석하니까 벨샤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세어보니까 오늘은 생명이 끝났고 당신을 재해보니까 기준의 함량이 미달이다. 그래서 당신 나라는 나눠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자 벨샤살은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메디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 와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벨샤살을 세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계수하는 자는 뭡니까? 소유권자와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수한다는 진리가 몇 번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합니다. 여기서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는 것. 이 도장 찍는다는 이유는 두 가지이죠. 보증, 확고하게 보증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누구이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의미고 인친다는 것은 그만큼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기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이고 또 성도이고 교회인 그들이 여기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꼭 14만 4천.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앞에 12는 구약의 12 지파, 다음 12는 신약의 12 사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1000은 구수가 꽉 찼다, 꽉 찼다는 그런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총망라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셀 수 없는 큰 무리, 택함받은 큰 무리. 그래서 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셀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통째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하죠?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기에 인치신다, 성령이 인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의 숫자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택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절을 낸다는 말은 어쩌면 낯선 말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어? 왜?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이 너무 귀해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시편 기자가 시편 49편 6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장흥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죄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 양식 아닌가 하셔요.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운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없이 올 것을 요구하시죠. 단순히 먹을 것 주겠다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는데 값없이 돈없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우리의 받은 구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For the payoff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야.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을 주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 우리 영혼의 구원이 속전을 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이 돈 치러서 아, 천국 티켓 샀어. 이거 아니에요. 한때 면제부 판매 이거 했죠. 네. 캐톨릭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면제부를 사고 돈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구속이 아무 대가 치러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무상으로 공짜로 일어나는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일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편에 볼 때는 내가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는데 실제로 값없이 치러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속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속전에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속전에는 네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전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속전을 치르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해요? 속전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성전 세겔로 내라고 기록했느냐? 이 세겔이 왕중에 쓰는 세겔이 있고 시장에 쓰는 세겔이 있고 성전에 쓰는 세겔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 쓰는 세겔이 가장 싸. 그 차이가 있는데 시장에 쓰는 것은 많은 사람이 손을 오가며 이렇게 달아서 중량이 정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음의 함량이 떨어지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은 은 반 세겔로 내했다는 것이 이게 속전을 치를 때 규정이에요. 또 속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뭐예요? 더 낼 수도 없고 가난하니까 좀 깎아줘 해서 덜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된 정확한 액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백성의 구속하시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정확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른 피값을 얻은 구원이고 피값을 얻은 의이고 피값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이고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누구는 뭐 더 많고 누구는 적고 합시다. 영혼의 가치가 똑같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직중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속죄는 그 자체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도 예표고 마찬가지로 속전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것을 값을 치른 그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 예표하는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이것이 속전이에요. 랜섬. 속전으로 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값을 치른 속전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주는 말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대가로.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속전이다, 내가 대속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 죄를 속하는 건데 결코 은, 금,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율법의 원리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의 사함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대속물로 속전이 된 것입니다. 죄는 오직 피의 희생을 통해서 속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 그토록 중요히 여기고 보배로운 피라 말하고 찬송가에서 nothing but blood of it. 예수의 보혈 밖에 없다는 얘기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죠? 그리스도의 피는 내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분명하게 지불된 뭐요? 속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물른 거예요.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계시록 5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피로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는 뭐요? 거저 받은 것이고 대가 없이 지불 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은 only begotten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것. 그분을 죽임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세겔로 지불하는 것은 예표고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내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값주고 산 몸이라는 얘기요. 소유가 누구 있다고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모셔! 이게 제일 무식한 거야. 이게. 그 외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해하고 알도록 가정에 자녀를 선물 줘서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 알게 하는 지혜로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유익을 주고 하나님 백성을 잘 살아라고 내게 위임하고 맡겨놓은 거죠. 그게 왜 내 새끼요. 나 역시도 내가 내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자해하는 것은 자기를 자살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 걸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살인인 거예요. 나를 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 매뉴얼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인간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주었으니까 그 사준 대가를 가리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속전을 내면서 알고 기억했던 것들은 그들의 존재가 결코 자기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사신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결코 공짜나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의로함 받을 수 있냐? 바로 무한한 가치를 주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속전해 주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 내 모든 사소한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 택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하는 일을 그 피로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속전은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어요. 우리가 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핏값으로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한은 한 세겔, 20세겔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반세겔은 뭐예요? 10개라라.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20개라인데 반세겔이니까 뭐예요? 10개라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숫자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숫자. 그래서 10계명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칠 수 없는 속죄를 대신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로 반세계를 10계라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신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한 속죄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자. 창세전에 택정한 자를 부른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택자의 믿음. The faith of the God's elect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 조선 선택된 백성들. 이렇게 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핏값으로 너를 사셨으니 너는 그의 종이고 그의 소유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3장 우리 말씀 나눴지만 거기 33장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죠? 거기서 그 발 앞에서 뭐요? 말씀을 받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된 자가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그가 행복한 자고 하나님의 능력과 안위를 힘입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선데이스쿨에 봤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속전이 지불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요? 질병이 없게 함이라. 근데 이 질병보다는 구약 개혁 성경보다는 개정 성경 아니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표현했고 개혁 개정에서는 질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근데 의미가 더 온역 이것이 더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수할 때는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내리는 목적을 거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가 없게 한다? 온역이 없게 하겠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이 네게프라는 그런 단어, 이 질병, 온역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가프라는 데서 왔는데 강하게 치다, 때리다, 처부수다 거기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타격, 강탈을 의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서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 재앙이나 역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앙이나 역병.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한때 고생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고 하나님이 타격하는 그런 온유 질병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 앞에서 잘못했다가 그 심판을 말하면서 그 온유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치는 재앙과 역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는 세상 모든 종교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무리 철학과 학문이 높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종교를 의지했다가는 사회비를 따라갔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소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의 피로 속전이 찢어지는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다른 종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네요. 하나님의 징벌로 가진 치명적인 타격이나 재앙,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면제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등을 받는다, 목을 받는다,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못 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건질을 받고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수록하여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돼. 악인이든 아니든 다. 그렇잖아요. 하늘엔 평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 중에 평화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서 내어놨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리스판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노하시면서 동시에 건져내는 것이 바로 심판의 구원이잖아요.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에게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쳐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은 반세계를 내고 이 돈이 모이면 어디에 쓰라고 그래요 이제? 회막 봉사에 쓰라 말씀합니다. 성막에 낡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로 성막의 봉사에 사용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는 헌금 이것은 성전의 여러 부분에 사용되고 있죠. 교회 지상과제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교회 운영과 생활비로 교육자들의 사례비로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먼저 쓰여야 될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회막에 봉사한 데서 쓰라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위해서 지출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예배의 환경을 이루고 또 성들의 헌신적인 필수를 강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의 교리가 회막의 봉사의 쓰임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드려야 했던 부자라고 더 드리는 것 없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 없는 동일하게 드려야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 차별 없이 동등한 책임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피로 사셨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속전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속에서 은이 세 군데 크게 쓰였어요. 어디 어디서냐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하면서 들었듯이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데 널판 받침대가 바로 은으로 사용됐습니다. 성막에는 총 48개의 널판이 사용되었고 그 널판 아래에 한 단은 34kg에 된 은 받침이 두 개가 놓여있죠. 그래서 총 96개의 은받침이 필요했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걸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이 필요했는데, 이 기둥 세기 위해서 뭐가 돼요? 은받침이 또 필요했습니다. 또 성막 울타리에 필요한 것이 그 기둥을 5급에서 높이 세우고, 세마포 장을 걸기 위해서 은갈고리 훅, 그죠? 여기다 걸어서 이제 땡겨놓잖아요. 줄잖아요. 그 은갈고리도 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장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가름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할 때 많은 양의 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백성들은 은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차례 은 반세겔의 속전을 내고, 이후에 속전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전을 수리하는데도 그 속전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은 예수님 시대 당시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증세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말하죠.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도 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해서 건져오려는 물고기 있을 텐데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라 말합니다. 그 은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납부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낸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뭘 보고? 그들이 낸 속전, 은 한 세겔을 보고. 결국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구속의 중요성을 뭘로? 재료만 달려지. 어린 양의 보혈을 빌어서 구속받고, 은세겔로 우리가 구속받는 걸 일러주고, 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전가되고 또 구속받는 것을 보여주는 반복적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을 정도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뭘 필요? 그 예표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속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고 구속하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대해서 명령과 통치권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구속받은 백성들의 우리의 의미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 또 통치권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만 사랑하고 또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진리가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